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우리가 꿈꾸는 교회, 주님이 가르치신 교회라는 주제로 어제 그리고 그저께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한 가지 전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에는 사실 이런 전제를 제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한 말씀이기도 한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 그게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 그 뒤에 21절부터 23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도를 하시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그 기도를 들으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신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말을 오해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 기도거든요. 제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저 도우미 정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얘기는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았는데 나라는 왕은 정말 형편없는 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왔더니, 내가 내 인생을 조종하고 왔더니 엉망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왕에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뭔가 하면 믿음이죠.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충성, 신실함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충성한다는 거죠. 왕이 한마디 하시면 그 말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실 만큼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왕의 신하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교회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니까 교회가 잘 되자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교회라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실 가치가 있었던 교회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목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주님이 가르치신 교회라는 말의 전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마음대로 꿈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우리는 역사상에 이런 위대한 교회가 있었으니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또는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으니 이런 교회를 벤치마킹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1993년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조지 리처라고 하는 사람이 맥도날드와 맥도날드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맥도날드화, 신발 이름이 아닙니다. 맥도날디제이션이란 말이에요. 맥도날드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만든 용어인데, 이 맥도날드는 모든 패스트푸드의 그 어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의 원리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점점점 많은 부분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을 이 조지 리처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와의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효율성, 계산 가능성, 예측 가능성, 통제, 이 네 가지 가치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소비자가 가성비 최고죠. 싼 가격 싸지도 않아요 요즘에. 근데 싼 가격을 지불하고 고픈 배를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식입니다. 효율성이죠. 노동자가 빨리 값싸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일하는 곳이 맥도날드입니다. 세계 어디서나 같은 맛의 햄버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이 북경에서 맥도날드를 드시든지 워싱턴 DC에서 맥도날드를 드시든지 기대할 수 있는 맛이 있습니다. 빅맥은 빅맥입니다. 마닐라에서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쌍촌동에서 먹는 것보다 저쪽이 맛있다고 하긴 하던데 소비자나 노동자 모두가 계산되어 있는 동선 아래서 고도의 통제를 받으며 속도감 있게 움직입니다. 줄을 서서 주문하고 받아서 가지고 가서 먹고 다시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그 동선이 있습니다. 통제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 하면 잔 드레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2012년에 교회의 맥도날드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도 이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죠. 효율성, 계산 가능성, 예측 가능성, 통제입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 관련 뉴스를 하나 봤는데 한국 사회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의 노령화는 사회의 노령화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교회가 고령 친화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고령 친화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면서도 과연 교회가 이런 사회에 흘러가는 추세에 발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흐름을 바꾸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인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거는 맥도날드화 되어가는 과정의 한 부분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생존 전략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노령화가 되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노령인구라도 확보를 해야지 라고 하는 우린 살아남으려면 확보를 해야지 이런 생존 전략적 접근을 하게 되면 교회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기는커녕 우리는 그저 생존하기에 급급한 조직 세상을 섬기기는커녕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적이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옆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세상에 어떤 고통이 있고 세상에 어떤 약자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살아남으면 된다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교회도 당연히 아닙니다. 단순히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장에 혹은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생존 전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슬프게도 교회 생존 전략에 목을 메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허다합니다. 이런저런 세미나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험한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모입니다. 근데 저는 맥도날드화의 위험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이런 경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분초 단위로 기획되고 심지어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기획 철저하게 기획된 예배입니다. 여기에서는 로이드 존스가 우려했던 바 성령의 개입 성령의 초자연적인 간섭하심, 성령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예배는 시작한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기획된 대로 철저하게 잘 맞춰지는 게 예배의 성공이니까요. 교회의 맥도날드화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마케팅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500명, 1000명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이 제한된 시간에 그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지도자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오죠. 손님들이. 여러분이 손님입니까? 이렇게 기획된 예배와 신학은 현실에 부합할 수 없고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무의식적으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얼마나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로 교회의 건강을 측정하고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인 교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저는 베샬롬 교회에 9년 있었습니다. 9년 동안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샬롬 교회에 속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더디든지 빠르든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경건한 어른이 되어가는 여정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 궤도에 내가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진다는 것이죠. 가성비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던 말인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성비라는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손님일 뿐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데 내 인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생각은 없어요. 왜? 할 게 많으니까. 하지만 내가 주일날 단 한 시간만 투자를 해도 내 삶을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가성비 있는 교회를 찾아요. 맥도날드의 환상이죠. 적은 돈을 내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포만감만이에요? 맛은 또 얼마나 좋아요. 맥모닝에서 주는 해쉬브라운은 비교할 수 없는 맛이죠. 프렌치 프라이도 제가 볼 때는 맥도날드가 최고입니다. 스코틀랜드 서남부에 사미엘 링이라고 하는 티벳 불교 수도원이 있답니다. 고요하고 고독한 수련에 특별한 게 없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거죠 요즘에. 이 일주일 동안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4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4년 동안 꽉 찬 거예요.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고객을 만족시켜주려고 머리를 짜내는 교회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스코틀랜드의 교회들은, 잉글랜드에 있는 교회들은 비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모임의 질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양회를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까?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여기다가 투자한다는 게 투자. investment. 투자. 그리고 얻는 게 계산이 나와야 올 거 아니에요. 공짜도 아니에요. 돈도 내래요. 투자를.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얻는 게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가성비가 있냐는 거예요. 가성비가. 일반적으로는 되게 마음 아픈 지적인데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예를 들어 수요기도회든 뭐 주일예배든 간에 내가 참석하면서 보내는 시간에 한 몇 시간이든지 간에 그만큼의 내가 투자하는 시간만큼의 얻어내는 것들이 없다는 것이 교회에서, 그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지금. 근데 저는 아 이거는 소비자 수준이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티벳 불교 수도원은 4년 동안 줄을 선대는데 베샬롬 교회 교인이 되려고 4년 줄 서는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기다리라고, 지금 우리가 새가족반 감당 못하니까 4년만 기다리라고, 예배드리고 그냥 4년 동안 있으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맥도날드와 무관하지 않은 제가 한 사례를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례는 교회 성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같이 공감해야만 하는 깨달아야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거나 한때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는 것을 의미하는 진짜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감사하죠. 어떤 분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진짜 믿지 않다가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이런 정상적인 성장이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존 드레인은 자기가 만난 한 목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성장한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건물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목사가 사람들의 영혼을 채우는 것보다 교회 건물을 채우는데 마음을 두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7명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3,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미국 교회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17명에서 3,000명이 된 거는 굉장한 성장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회는 인격이 없는 기계가 되고 맙니다. 이게 맥도날드화입니다. 교회의 첫 구성원들이 17명이 얼마나 분명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시작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복음적 열망은 다 어긋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말을 꺼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미 자기들이 초기에 가지고 있던 복음적 열망이 다 무너져버렸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확연하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성장 때문에 신자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고 이 신자들을 수용할 만한 더 큰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하게 됩니다. 건축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다 채우기 위해서 융자를 넣습니다. 융자금을 갚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출석을 최대한 늘릴 효과적인 마케팅과 세일즈 기술을 강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인과관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관계와 실제 영적인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거의 병리학적으로 자기를 파괴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 솔직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듣는 것이지 실제로 많은 한국 교회들 안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는 바입니다. 성공의 덫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존 드레인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 목사를 만났을 때 그 목사는 평생 자기의 삶을 드렸던 그 교회를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그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신이 그 탄생을 도운 괴물의 환멸을 느꼈고 그 괴물의 탄생을 돕는 과정에서 자기의 영적인 에너지와 활력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런 말합니다. 교회를 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맥도날드화라는 책을 쓴 사회학자 조지 리처가 크리스천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맥도날드화된 시스템을 일상사처럼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 이 시스템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사회 전체의 안녕과 우리의 육체적 심리적 안녕이 파괴되고 만다. 기업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아니라. 근데 교회들은 맥도날드화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배당 앉은 거 진짜 잘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당 졌으면 저는 지금도 용자금을 갚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교인들이 왜 이렇게 안 느는 거야? 헌금을 누가 많이 하지?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론 안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결국 구부러지겠죠. 저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인 조건에서 교인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가득하게 되는 그런 날을 저는 바라봅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말한 게 그겁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저는 이 난해한 구절을 어저께 그저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그리고 그리스도밖에는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런 교회,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은 그저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과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심지어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합니다. 교회는 앉아서 그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교회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미쳐야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시 빈민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2012년에 도시 내 주거 빈민층이 11억이었는데 유엔은 2050년이면 주거 빈민층이 도시에 30억에 이를 것이라고 보는데 2050년이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3분지 1이 도시 빈민층입니다. 전 세계 3분지 1이. 우리 교회가 매달 후원하는 하늘 품은 교회의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 빈민층에 교회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 품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음식과 물품들을 가지고 찾아가는 사역을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40여 가정을 물품들을 박스로 해서 우리 교인 중에서도 거기에 물품을 제공해주는 분이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증받은 물품들 또는 후원하는 후원금으로 물건들을 사서 그 집을 찾아가서 냉장고를 채워드리고 필요를 채워드리는 일들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만남과 섬김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죠. 세속적인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쾌락주의자들도 세상에는 적지 않습니다. 파티에서 클럽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죄인들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들이야말로 파티를 전전하며 클럽 밤마다 불나방처럼 클럽을 찾는 이들은 한 신학자의 말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을 뭔가로 메꾸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문화적으로 보수적이고 가족과 공동체의 유산에 대해서 자부하는 전통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기독교 친화적인 사람들이라고 이해하겠지만 천만에요. 그들이야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외에도 영적인 추구자들이 있고 영적으로 많은 실망을 하고 냉담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모두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비슷비슷한 영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D.A. 칼슨이 말한 대로 교회는 자연적인 원수들이 만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왼수들이 보세요 옆에 이 왼수들끼리 우리는 만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을 막 가지려고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사람들 또 삶의 방식이 그냥 무신론적인 삶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불편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용어를 사용하고 우리끼리만 아는 말들을 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서울 시광교회의 사례를 좀 말하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시광교회는 홍대와 신촌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교회의 문턱을 밟을 수 있을까? 교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날 쳐다볼 텐데 왜? 내 모양이 내 머리는 파란 머리거든. 그런 사람 쳐다보지 않겠어요? 이따만한 헤드폰을 끼고 오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는 옷이 아닌 옷을 입고 오거든요. 어저께 그 강권사님이 입으신 옷 같은 거.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불편한 젊은이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시광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편안하게 질문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신촌에 세웠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전에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포되는 교회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진 교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이 들려지는 교회죠. 영적인 회의론자,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성적 정체성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회심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도시의 모든 계층, 이런 젊은이들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의 모든 계층,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는 교회의 좋은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니까요.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런 교회의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이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은 가짜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아니면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구상에. 교회가 아니면.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부터 거짓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거짓된 이야기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 거짓말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없어. 죽기 전에 모든 걸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돼. 이런 거짓말들이죠. 그들은 진짜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서 하얀 마녀가 주는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는 나니아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고 있는 건 루시입니다. 아슬란을 봤거든요. 복음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의 교리이고 가르침이기 전에 진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 그 과정, 그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작과 끝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우린 이 진짜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야. 그리스도가 충만한 게 교회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밖에 줄 게 없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린 이런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가 가진 힘을 여러분 아세요? 이야기는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어저께 저는 브루스의 이야기를 했고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그 삶에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큰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거구나. 거짓된 이야기가 버려지고 그 이야기 속에 내 삶을 드리게 돼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복음을 하나의 교리로, 하나의 신념체계로, 하나의 그저 내가 믿는 어떤 이론적 신앙으로 그렇게 두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런 이야기였어? 이런 세상이 이런 스토리야? 이런 이야기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야? 주님이 나중에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만물의 왕이 되신 거야?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민족마다 그 민족의 고유한 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족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 그 많은 큰 이야기가 있겠죠. 그리고 작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형성합니다. 영향을 줍니다. 일례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낸 서사는 60년대, 70년대, 20년을 풍미했던 한국 민족의 서사는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잘 살아보세요가 만들어낸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이 생긴 거죠. 그것은 천박한 것입니다. 잘 사는 게 지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이죠. 부자가 되는 것. 오늘날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의 많은 것에는 결국 이런 천박한 성품과 인격이 단순히 정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적어도 경제의 문외 아닌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여기에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거짓된 이야기 속에 거짓된 이야기가 만들어낸 거짓된 성품들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교회의 소명이 단순히 복음 전도 열심히 하자 나가서 띠띠고 열심히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들려주는 복음의 이야기가 힘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저께 제가 소개했던 그런 사례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일, 그리고 둘째는 섬김, 그리고 셋째는 증거예요. 브루스는 청소하면서 내가 성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죠.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신중하게 운전을 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했고 거리에 더러운 것들을 치웠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한 말 맞다나 그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는 것처럼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는 것처럼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섬김이 이어지죠. 그는 브루스는 가장 힘든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 노선을 자기가 선택합니다. 왜요?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또 하나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형제를 사랑,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주어진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들을 섬긴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아주 이기적으로 하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마세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맥도날드 점포 늘리기입니다. 세 번째로 증거죠. 말로 하는 증거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라고 말하는 게 이 마지막에 오는 단계입니다. 브루스의 동료들은 참다 못해서 물어봅니다.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청소를 무슨 성직으로 여기는 거야?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하고 다르게 살아? 참다 못해서 물어봅니다.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니까요. 그리고 그가 입으로 말하는 복음 전도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봤으니까요.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 얘기라는 걸 그들은 봤으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일을 통해서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증거는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세상을 바꿔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교리를 쭉 설명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엮입니다. 문화적 우상들 속에서 그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면서 주님도 섬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넘어졌던 그 문제에 우리도 발목이 잡히고 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과 아세라와 기타 등등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요? 교회가 여러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돈을 섬기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소비주의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의 우상 앞에서 우리는 딱 굴복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문화적 우상들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돼야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나는 해야지 라는 생각들 속에 강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문 21절에서 오늘 22절, 23절을 읽었는데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뭘 가리킨다고 했어요? 영적인 권세들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권세들을 그리스도께서 복종시키셨는데 이 영적인 권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까요? 정부의 배후에서, 정치인들의 배후에서, 경제계의 배후에서, 우리의 모든 사회의 배후에서 시스템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보세요. 학교를 가보면 학교가 다 썩었죠. 죄송해요. 학교 관계자분 여러분께. 교회에 가보면 교회가 다 썩었죠. 죄송해요. 교회 관계자 여러분. 안 썩은 데가 없어요. 왜 그렇죠? 배후에 이런 영들이, 악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라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에베소서 6장 결론 부분으로 가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기관, 시스템, 어떤 지도자 그 뒤에 악의 영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망가뜨리는. 우리는 이런 문화를 읽어내고 배후의 우상들을 분별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저항해야죠. 분별을 하는 교회는 저항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저항 공동체입니다. 왜요? 연어가 물살을 그대로 그냥 따라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알을 낳으려고 연어가 그 힘든 여정을 거꾸로 역류해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야, 저 짐승도 그 짐승이라고 하면 고기 물고기 어저께 풀장에서 애들 노는 거 보니까 진짜 아, 물 만난 고기라는 말이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당 뜰에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다. 그런 저항 공동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혜를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무슨 깃발 들고 뭐 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항문화, 카운터컬처라고 얘기한 대항문화, 세상을 대항하는, 저항하는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브루스가 한 게 그 일입니다. 위드 공동체가 한 게 그 일입니다. 그레이지 야구단이 보여준 게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일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이런 것이야. 허접하기 짝이 없고, 우리도 가진 게 별로 없지만 교회는 작든 크든 교회는 이런 거야.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세상을 충만하게 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선함과 그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드러내주는. 그래서 이런 복음의 공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무대 위에 살아가는, 이 무대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는 하나님이 각본을 쓰세요. 우린 배우예요. 관객은 누굴까요?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 야 발연기구만 저거는. 이게 아니고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야기네. 연기가 아니네. 삶이었네. 그리고 이 무대로 올라옵니다. 이 무대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문화를 분별하고 저항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겠죠. 당연히. 그리고 자기들이 변화하는 만큼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몸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죠. 사실 진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 싶은 게, 저는 수양회 준비하는데 일도 한 게 없어요. 저는 설교 준비만 했어요.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 준비를 그저께 금요일날 여기 와가지고 저녁 때 간신히 마쳤다는 사실이죠. 죽을 뻔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 미치겠더라고요. 끝내야 되는데. 수행해놓는데. 그래서 할 수 없다. 금요일, 토요일날 것까지는 했는데 주일날 거는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으로 때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을 좀 들어서 세상을 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만 보지 않고 영적 자폐증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세상을 보는, 우리가 보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보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야 하는 세상이 보이는, 만물이 보이는,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합니다. 기업들이 쓰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도 그런 말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벤치마킹 하겠다고, 저를 만나겠다고 해서 제가 못 만났습니다. 겁나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룬 교회를 복제하기만 하면, 그들이 사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신자, 정형화될 수 없는 교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니까요. 무슨 공장에서 공산품 찍어내듯이 우리가 교인들을 찍어낼 수 있습니까? 우린 다 다른 사람들인데요. 모든 교회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우린 베샬롬 교회인데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시작한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경건한 어른의 여정이라는 실험적 제자훈련입니다. 교재가 없습니다. 이렇다 할 교육과정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시간 때웁니다. 이렇게 한 10년을 살다 보면 이 안에서 우정이 생기지 않을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가 설교에서 나눈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친구들이 한 50명, 한 100명. 그러면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 이런 거는 우리 다루지 맙시다 어려운 거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다루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하나도 없고 모든 문제를 우리는 성경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애쓰고 함께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여정 가운데 우리를 두실 것이고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고 나대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일들을 보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 붙잡혀와 있는 한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환상은 예루살렘의 성전, 이게 멸망하게 되죠. 그 성전 안에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여주시는데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듯이. 그리고는 그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 47장 마지막을 보면 기가 막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가 막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환상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그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거대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동문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뭔가 한 500m를 재보니까 발목에 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500m를 재보니까 무릎까지 차올라요.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00m를 가보니까 허리로 차요. 그리고 또 500m를 재보니까 그때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거 사해를 얘기하거든요. 사해는 염분이 많아서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물에 이 물이 닿자 그 물이 살아나고 거기에 생물들이 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바울은 저는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이 마지막 부분을 썼을 때 에스겔의 환상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구약의 정통한 학자가 에스겔의 환상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놀라운 비전이죠. 이게 우리가 그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쓴 겁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 그 성전은 그리스도 자신이었구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구나.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살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회입니다. 가다 보면 맥도날드 생각이 날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그럼 말하세요. 맥도날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